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구절인데 그 뜻은 참으로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고 내일은 신앙 생활이란 게 뭔가 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셋째 날은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 저와 은혜를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는 신앙입니다만 그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해와 내용은 예수 안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오늘 본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다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아주 잘 요약해서 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에 두 번 나오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성경을 척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약에 오면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해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와 우주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 너무 어렵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이 무엇이냐, 역사가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걸 통틀어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관이 본능적으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그리고 이 세계의 법칙이 최고의 질서다. 이렇게 믿는 것을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연주의가 본능적인 이유는 자연은 모든 존재하는 인간이건 짐승이건 다른 무슨 무생물까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있고 그 스스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연주의는 세상이 보이는 현실로서만 그 세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라는 말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 배후에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연이 가지는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를 포함합니다. 자연 법칙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한 것만큼 보상받는다.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고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궁극적 권위가 아니고 그것을 창조한 이가 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 창조자는 자연주의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오직 법칙의 질서라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이는 세상에서의 이 엄연한 현실, 인과 법칙에 묶여 살고 순응하고 살며 거기에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말하자면 자연 세계와 역사에서 이렇게 저쪽에 동떨어진 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진 그 조카같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조카 말고 조코 조코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찾아가는 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해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손에 기회를 가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법칙도 잡고 있고 기적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붙들고 있다가 그 세상의 법칙으로 잘 나갈 때는 지금의 상태를 깨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예수 믿고 더 바라지 않고 안 되면 이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라고 오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실제적인 힘과 실제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기적을 주시든가 아니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붙들어 주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도 해보고 안 되면 다 걷어치우고 산기도도 가보고 하는 이런 대부분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별 그 고민이 없는데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세상 몫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몫이냐 이렇게 자꾸 분할되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격자시며 그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냉혹합니다. 다만 법칙만 있고 다만 경쟁만 있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자연 법칙을 얼마나 많이 쓰냐면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게 우리 입에 붙어있죠. 너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저 옆집에 저 누구를 봐? 아니 우리 늘 널려있는 증거들이거든요. 늘 널려있는 증거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고 또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런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게 내가 괜히 애를 낳나 싶단 말이에요. 나나 고생하고 말지. 애는 괜히 낳아서 이 비정한 세계를 걸어가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게 꽉 어떻게 해 주시든가. 기도가 그리밖에 갈 수 없게. 기도를 하면서도 절망을 느낀단 말이죠. 왜요? 현실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거든요. 세상은 법칙에서 이기다.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다. 비정한 분이 아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한 의다. 율법에서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만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인격이 쥐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비정한 법칙과 질서마저도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질서라면 어디에선가 숨통이 트이고 어디에선가 비정함과 냉혹함을 극복하는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경우.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먼저 받으려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템포를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하신 대상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였거든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로운데 그 의보다는 더해야 된답니다. 천국에 가려면. 거기에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와 대조시키는 율법의 함정은 뭐였냐면 그것이 무정한 법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정죄용으로밖에 쓰일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법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있는 생명도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옳은 것이지만 옳은 것이 생명을 낳는 실력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구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인격 위에 서 있지 않고 그 옳음이 인격자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 혼자 하나의 법칙이 되면 그것은 칼춤에 불과해진다는 거죠.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다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옳은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그 옳음이 인격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 지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 된 자리에 찾아온 낮추심. 당신을 낮추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속에 빠져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성육신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근거로 가지는 의가 아니면 그 의는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고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내 수명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예로 제시됩니다. 어떤 여자 둘이 거의 같은 때 애를 낳는데 안고 그 옆에서 데리고 자다가 한 어머니가 그냥 잘못해서 애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깨보고 자기 애가 죽은 걸 보고 옆 사람 애하고 바꿔쳤죠. 그 생모가 깨서 죽은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자기 아이는 저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아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가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다 라고 싸움이 붙었죠. 솔로몬에게까지 옵니다. 둘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각각 한 아이를 각 어머니가 자기 것이라고 하니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죠. 그러자 친모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저 솔로몬이 네가 친모다 판정을 내리죠.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모를 찾아냈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 통치의 성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생명을 구하시는 일을 우선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좋아지면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내세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잡는 일에 훨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설교 듣고부터는 이제 판도가 바뀌겠습니다만 보통 가보면 신앙이 좋은 건 도덕성과 윤리성, 헌신 같은 것으로 자꾸 개념화됩니다. 인격은 없어지고 그 명분과 오름만이 남습니다. 근데 인격이 없이 옳은 것과 인격이 없이 똑똑한 것, 인격이 없는 권력이 남으면 그건 언제나 사람을 잡지 생명을 낳지도 보호하지도 말하자면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고쳐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성경 선언의 아주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신데 그 인격에 가장 우선하는 대표하는 성격이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의 성실하심, 그의 은혜로우심. 그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더라고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보이는 세계가 궁극적 실제거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의 인격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자비로우신 것이며 구원을 즐겨하시고 정죄를 가능한 한 유보하시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대로 하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를 찾아오셔서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서 문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며 핵심 내용이며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유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십시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반어법입니다.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해서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이 복음을 자랑하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법칙과 다른 법칙이다 이거죠. 자연주의 법칙은 원인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심어야 거두는 법칙인데 이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꿔달라 그러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도 해야 된다면 구워줄 만한가 재정 상태와 요구하는 자의 신용과 또 담보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냥 이렇게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인격과 인격이 교제된 몇십 년에 걸친 사이의 관계였다면 무슨 부탁을 할 때 그냥 그걸로 족하지요. 그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탁을 들어주는 이가 이건 떼어먹어도 좋다. 네 요구라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니 요구하지 않더라도 네가 어려운 줄 내가 아는데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함유하고 있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세상 법칙보다 큰, 우리 이제 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연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인과율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연에게 허락한 공명정대한 질서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것보다 더한 직접적 개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 모든 기적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더 크게 세상 질서가 전부가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 아니며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에게 허락한 공명정대한 질서 이게 모두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할 때 로마서 3장에 가면 여러분 자주 읽으시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3장 21절 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21절 보듯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명정대한 질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 의는 어떤 의냐? 예수로 말미암아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랍니다. 세상 질서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 것이 세상 질서라면 그렇게 못한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더 큰 의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둘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허락한 질서 위에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더 얹어준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근거로 하여 주느냐 할 때 세상 질서가 우리 잘 아는 과학이라는 그 질서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의의를 주는 것은 예수를 근거로 하여 준대죠.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통치와 질서의 어떤 한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 세상과 역사의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전부 보이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한 공명정대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은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은 얼마나 더 큰 것인지 자연과학으로 분석이 되거나 설명이 되지가 않고 예수 안에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아는 것을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 살고 어느 학교 나왔고 그게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그 원두 커피는 안 마시고 자판기만 먹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얘기하고 그리고 남이 어렵다 그러면 외면하는 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지 그건 정보와 다릅니다. 세상이 정보에 관한 얘기라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고 사랑하는 사이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진심과 열심과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만들어내시는 그런 찾아오심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에서 가장 크게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다만 천국을 간다. 이 세상을 살 때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 이렇게 어떤 공식화된 선언보다 더 깊은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기억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다시 가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셨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복음에 관한 설명이라고 방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오심을 누구를 정죄하거나 벌주는 것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당신의 오르심, 그래서 오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첫 번째 가장 우선하는 대표적 성격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장 4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돼 있으니까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아버지의 자녀다우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성적을 내라, 기능을 가져라, 능력과 업적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으랍니다. 그 성품에서, 인격에서 닮으랍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연 질서를 깨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연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 다만 법칙에 비인격적 냉혹함과 비정함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허리를 굽혀 찾아오시는 그 성품으로서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 그거 죄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른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의 요구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인격과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아는 본질적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해 속에서 세상을 삽니다. 혹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건 법입니다. 법에 따라서 누구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법보다 큽니다. 법보다 크다는 게 뭐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옳고 그름이라는 법칙의 메인 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믿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간단치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서를 깨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강도가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밥 차려주고 물건 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돼. 그 법이 사람 잡는 법에 불과하지 않은 존재가 되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기억하여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인생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맞고 틀리고보다 더 큰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시는데 아버지께서 의의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사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은 당연히 옳고 그르거가 칼질을 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옳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절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옳고 그름을 분리해내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구별하자는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다려야 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그래서 자연에 허락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큰 통치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거기 녹아 있습니다. 이 둘이 늘 싸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기도가 이 세상이 보상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진 법칙의 공명정대함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인격성이 더 우선하여 그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살면서 그 법칙 속에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구원을 불어넣는 자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렵죠. 정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저 나쁜 놈을 벌하시고 이 좋은 놈을 복주시옵소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소원도 좀 들어주십시오. 평생 저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주시지 않고 대꾸를 안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 없이 하나의 법칙에 불과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봐라 라고 제 평생에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결국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던 생명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뭘 꺼내놓지만 그것을 손에 잡으면 언제나 그것은 더 많은 고통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누구를 해쳐서 가지는 상대적 소유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살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 보니 그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크게 뭘 발견하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늙더라 이거죠. 신앙이 좋아도 늙고 아무리 착하고 위대하게 살아도 늙더라는 사실입니다. 늙는다는 말 속엔 많은 것이 있어요. 늙으면 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멀쩡한 게 다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 먹는 것,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화장실 가는 거, 누구하고 전화하고 뭐 약속한 거 하나도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점점 그럴듯해집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모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한 예수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보이셨다는 것은 두고두고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자랑하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도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옳습니다. 왜요? 거기엔 살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경의 요구들이 다 뭔가 보십시오. 다 인격성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법칙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세상적으로 금방 어느 회사 다닌다, 자녀가 몇이다, 공부는 얼만큼 했다, 재산은 얼마쯤 된다, 이것으로는 사람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항복할 때는 그는 온유하다, 그는 겸손하다, 그는 용서하는 자다, 그는 넘어가 준다, 여기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참 무서워서 실제로 뭘 가졌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서도 자기한테는 잘 적용을 안 합니다. 이 멋있게 되는 길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했을 때 이렇게 꼭 집어주지 마십시오. 악역을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 하셔야 됩니다.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되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길을 갈 때 두리번거려야 됩니다. 교인이 담배 물고 오는 거 피해줘야 됩니다. 먼저 보고 도망가야 됩니다. 술, 담배가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중요한 윤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마주치면 곤란해집니다. 성도가 목사한테 그런 장면을 들키면 아마 교회 못 옵니다. 목사는 괜찮은데 당사자가 못 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만일 맞닥뜨리면 목사님도 빨리 한 대 꺼내서 피워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게 자주 없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뭘 할 수가 없냐면 이걸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상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요구 속에서는 어떤 빌립의 속내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란 거룩하신 분이니까 범접할 수 없이 거리가 있는 이렇게 멀리 있는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이렇게 당신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당신을 내 정체나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으로 답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겠느냐 이거죠. 가끔 그 부부가 그런 그 말다툼을 하죠. 난 이만큼 살았어도 당신이 날 사랑하는 줄 모르겠어.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거 정말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 답밖에 할, 여보 내가 당신하고 30년이나 살았어. 그게 무슨 뜻이냐. 싫었으면 벌써 도망갔지가 생략됐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빌립아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너희 형편 너희의 가장 어려운 현장에까지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분일 것 같으냐? 너 있는 자리까지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찾아오기에 유한을 입으시고 죄지은 인생들이 사는 자리까지 악취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짐승 가죽 옷을 입는 고문을 당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짐승 가죽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됐어요? 그 비린내가 진동하고 사람 모양이 아니고 짐승 모양으로 된 데 우겨넣어서 꿰매놨을 텐데 그게 또 말라붙어 오그라져오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모르겠단 말이냐? 10절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 혼자 온 거 아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였죠? 우리 편 드는 거죠. 병 고쳐주고 슬픔에 참여하시고 우리와 같은 잠자리를 하시고 우리와 같은 것을 먹으시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그 재난 같은 인생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손을 잡고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답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인격적 성품적 차원에서 통치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각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다만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야 하는 다만 냉혹한 현실을 걷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속에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온 것 같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그의 인생이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임으로 인생이 결코 않고 냉혹한 법칙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의 세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너희를 부르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은 여러분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만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의 오심으로 이해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과 존재가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과 그 통치의 신비를 증언하여 다만 세상이 전부인 이 불쌍한 인생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걷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밤낮 확인하는 것, 구하고 불평하는 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은 물론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었지만 그것은 부활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의 길이며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자랑할 것이 있고 큰소리 칠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명예롭고 영광된 인생을 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이해, 이 순종, 이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그 확인과 넉넉함과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고난은 다만 한 인생의 실패가 아니며 억울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이 신자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롭고 영광된 길인 것을 아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억울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영광도 없고 거기는 자랑도 없고 승리도 없고 거기는 죽임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공포와 비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엄청난 내용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귀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삽니다. 내 인생과 내 현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되고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스러운 것은 절망 외에 없지만 우리의 고통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비명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비명에 살을 붙이시고 거기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울고 불고 한숨 짓고 비명을 지르는 한이 있어도 이 길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